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자녀들 학교 등교시키고 오시느라고 바쁘셨죠. 예, 월요일도 좋은 날이고 화요일도 좋은 날이고 예, 일주일 내내 좋은 날이 돼야죠. 예, 오늘 이제 가정에서 학부모 가정에서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인데, 자녀 교육, 그러면, 이제 늘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앞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을 이제 한다는 것이 늘 좀 마음의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영 이제 내가 자녀 교육이라는 이 주제로 얘기할 정도로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을까라는 이제 반문을 좀 해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아마 더 주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예, 또 그래도 자녀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좀 도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늘 부담스럽지만 또 다시 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익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셔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모여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건너뛰어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고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구원을 이제 받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녀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고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은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라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지나쳐서 그런 마음을 더 넘어서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또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는 그 확신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는 그런 마음까지는 못 갖는 그런 부모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자녀에게 물려주되 유산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확신을 정말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읽은 그 한나,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구닛나 아내가 둘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닛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할 때였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을 시켰죠. 이제 아마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마 한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분인나를 보복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자식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평생을 드리겠다. 그의 머리에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그래서 머리털을 이제 깎지 않는 것인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돌아보셔서 자식을 실제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서원해놓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서원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젖이 먹일 때까지 있다가 젖이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성막, 그 당시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는데 그 성막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훈련시켜서 이 사무엘은 특별히 사사시대에 태어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받아서 훈련시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귀중하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한나의 모습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즉 어머니의 좋은 모습이고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걸 가장 큰 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되고 좋은 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한나의 마음의 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우리는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넘어가기 전에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성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아들에게 한 귀중한 유언의 말씀이 있죠. 그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묻 마음을 감찰하사 묻 모든 사람의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한 부탁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뜻으로 기쁘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자기를 그리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찾아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찾는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과 비밀을 계속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있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 저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유언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심중이 어떻겠어요?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자기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역대 대통령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링컨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1970년도에 미국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1위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 링컨의 그렇게 훌륭하게 된 데에는 친어머니인 낸시와 계모인 사라의 도움이 컸다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목수였다 그러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대요. 링컨에게. 그런데 그 어머니 낸시 여사, 그 낸시 여사는 어릴 적에 그 링컨을 우리가 처음 지금 부른 찬송가처럼요. 링컨을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성경을 계속 읽어줬대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읽어줬답니다. 그리고 8살이 됐을 때 낸시가 죽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물려줄 것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딱 물려줄 것 하나라고는 성경책 하나. 그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의 같은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명하니까 링컨의 마음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은 내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다. 내가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내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내게 물려주게 돼서 정말 기쁘단다. 내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나는 그걸 더 기쁘게 생각할 거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이제 유언이잖아요.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더 기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가치관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웃,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기. 링컨이 그런 어머니의 사고와 사상을 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물려준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않은 것, 않는 구원받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해보면 전도집회가 있는데 학원 보낸다고 전도집회에 안 보내요. 그런 일도 있고 또 학원 보낸다고 교재가 있는데 교재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보세요. 부모님은 구역 모임도 가고 초 모임도 가고, 그리고 원래도 있으면 오고 전도집회가 있으면 오고 주일도 오고 계속 오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요. 아직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도 안 된 그때잖아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주일 한 번, 그리고 또 더 한 번 하면 토요일, 그렇죠? 그 두 번으로 일주일에 두 번 모임밖에 안 하거든요. 부모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토요일 교재도 어떤 학원 보낸다고 안 보내요. 네,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고3이 되면, 여기 아주 고3이 되기 전이니까 고3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 자녀가 고3이 되면 공부하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공부하는데 바쁘니까 잠깐 교재를 쉬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오든 주일도 안 나오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은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요, 그걸 참 후회하는 말을, 그 이후에 후회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1년이 짧은 것 같지만 그 1년이 아주 깁니다, 자녀에게는.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제를 등한시한 그 결과는요,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먼 간격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큰아이가, 이제 큰아이는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대학 2학년을 복학했어요. 작은 아이는 10월 달에 군에 갑니다. 둘 다 이제 남자고 대학생인데요.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은 자녀 기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가치관이요, 신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아주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편하게 살고 싶다. 부모 그러거든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요, 아주 그냥 세뇌된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요, 부자가 되고 싶다. 세 번째는요, 유명해지고 싶다. 그게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가치관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신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즉 우리가 자녀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자녀들의 세대의 그런 공통적인 가치관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연중에 모르게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되니까 신앙교육은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녀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어떤 큰 능력을 받고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가를 때 경험했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큰 일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도 후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 실제 후손 교육에 필요할 증거물들을 남겨놓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사장에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요. 그 요단강 안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능력을 알게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너희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4장 끝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으로 요단강을 갈랐던 그 능력을 좀 알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나님 증거물을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는요. 그 여리고성 위에다는 아무 집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성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집을 건축하면은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고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경고하셨어요. 저주받은 성인 동시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겠어요? 후손 교육을 위해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받는 것이 어떻다는 걸 실물 교훈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후손 교육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남겨두게끔 하셨잖아요. 기념물들로.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 하나님의 큰 어떤 일을 본 그 세대가 죽고 난 그 이후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아주 몇 번인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짐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신앙 교육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도 보면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까지는 그렇고 초등부를 졸업한, 6학년을 졸업한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서 조금씩 그 아이들이 다 올라오면 좋은데 아이들이 부모 문제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벌써 컸다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또는 청년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많이 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 하나부라는 걸 만들어서 일부러 그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요. 한 달 프로그램, 또 이제 대학부, 교회학교에서도 그러고 대학부에서도 그 하나부를 따로 관리를 하면서요. 관심을 엄청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3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올라가면서요. 아이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가요? 안 보여요. 물론 가독에 의해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책임도 있고 가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곳의 책임이라는 것보다 공통의 책임일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두 개의 기관이 결국은 가정하고 교회잖아요. 그 신앙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요. 공동 책임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중요성을 아주 절감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 이 학생들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교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전국 교사 수련회도 하고 부장관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 학부모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한 게 학부모 학교 해서 그다음에 이 학부모 학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로 해서 아홉 강의로 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참사랑이 무엇인지, 바른 훈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는 어떻게 체벌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 말씀을 심는 것이 곧 신앙을 심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특별히 여러 시간 나눠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으로서 자녀에게 교육하는 그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해서 총 아홉 강의를 해서요. 또 이제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합니다. 이것만 듣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청을 하는데 딱 이렇게 다 받아주지 않고 제한해서 한 30명 그렇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가정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 두 개의 기관이요. 합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이 일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자, 공부를 시키지만 공부만 잘 시킨다고 해서 학생이 잘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죠? 전도서 9장. 한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죠. 해 아래서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죠. 빠른 경주자라고 제일 등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어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요. 그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여기 자 아니다라고 아주 부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여기 답이 있죠.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들어오는 거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식물을 얻고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과 무기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요, 이 시기와 우연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당한 시기와 우연이라는 이것을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도요,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 입김이 세요? 어머니 입김이 세요? 집에서 어머니 입김이 세요? 맞죠? 입김이 셀 뿐 아니라, 즉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이 커요.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많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수관 박사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마더라 그랬죠.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예,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아,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야, 충격인데.
수급실. 조현기 수급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수급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에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 때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 때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만 다섯 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잃고 바로 뒤에 다섯 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쾅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밖에 없습니다. 탁 차 밖에서 탁 보니까 처자식 안 보이거든. 어,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딸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기면 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훈련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황숙한 박사를 살렸잖아요. 자,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사치에 어떤 그 도달을 하는 것이 그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거 어머니의 사랑 같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요,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동해 설교를 가는데 저희 아내와 그때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어요. 한 아이는 아마 3살, 4살, 저희가 1년 터울이니까 3살, 4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아주 어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가면서 토요일 날 바닷가에, 동해니까 바닷가에 잠깐 들렀다 간다고 들렀어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자매는 바깥에 있고 아이들은 이제 팬티만 입혀서 그 이제 바다 옆에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데 그 옆에 모래를 파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애가 탁 달려가는 거예요. 파도가 와서. 큰 파도는 아닌데 조그만 파도가. 모래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착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보이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자매가 붕덩 떨어져요. 그런데 한 아이를 건져내니까 또 작은 애가 탁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또 들어가서 건져왔어요. 아, 나도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들이 어떤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과 바른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훨씬 아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바른 태도를 이제 몇 가지 어제 들었지만 좀 정리를 또 해보면 첫 번째는 자녀는 혈통적인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다라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기업 아시죠? 이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업을 일구면 거기에 어떤 소확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소유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기신 나는 청직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청직이 직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긴.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상급으로 줬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으로 그걸 잘 인식해서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길러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사명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맞으러 나왔죠. 그 에서와 대면했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는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구원받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데 많은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모는 자녀의 어떤 그 욕구를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킴으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대리 만족을 얻는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연결고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바른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은 한나 같은 사람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했어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계속 끼고 돌았더라면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먼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 그것에 앞서서요.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혹 이런 말을 하죠. 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여쭤봅시다. 그게 힘이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그 본을 보이는 삶, 자신의 삶으로서 가르치는 그것이 자녀에게 깊이 박히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어떤 그 잘못이 나타날 적에요. 그 원인을 먼저 자녀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사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장 먼저는 자녀가 어떤, 물론 기질이 강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를 받고 있는 그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걸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자녀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는,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를 주면서요, 먼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이전에 부모의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울 것을 권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13장입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인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시작하리라. 자, 이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을 말하면서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여기 너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린인 삼손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안 되지만 그 어머니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쁨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자녀만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먼저 그 어머니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할 것을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신명기 6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단순히 읽어주는 것 이상 지나쳐서 그 뜻을 깨닫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7절 이후에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했잖아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여기 부모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을 때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게 되고 그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자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서요 그 나쁜 어떤 습관들을 보면 아들은 꼭 아버지 닮고 이 딸은 꼭 엄마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이렇게 시기를 지나면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냥 앉으면 손톱을 이렇게 이빨로요 자꾸 뜯는 습관이 있어요. 결혼해서도 그런 습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참 잘 못 본받아요. 그렇죠? 그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자녀들의 습관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도 그 술 마시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 싫죠.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똑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부모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자녀를 불러서 잔소리처럼 주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싫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아내를 그렇게 그 폭행을 해요. 폭행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떨 때 심할 때는 그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거든요. 정신이 말짱하면은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머리를 막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면 그 한쪽에 막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럴 건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교회 학교에 커서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가 옆에 아이들을 똑같이 때려요. 그게 닮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그게 싫은, 부모에게서 나타난 그게 싫은데 아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섬기라고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먼저 희생하시고 희생하라고 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고난받을 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미리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본이 뭘까요? 화목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우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본을 보이는 그 화목한 부부의 모습 아래서 자란 자녀하고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요, 영아 때 아이들 그 영아 시기에 잠자는데 부모가 싸우잖아요. 잠자는데 부모가 싸우는 걸 아이들 이제 내 자기 공명 영상이라기엔 내 반응을 살폈대요. 그랬더니요, 그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뇌의 어떤 부위가요 크게 반응하는 것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요 잠자는 중에 부부가 싸워도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럴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싸움이 잦은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그러죠. 그 부부 싸움이 잦은 자녀, 그 밑에 자란 자녀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요 얼굴의 외모가 바뀐대요. 왜 바뀌겠어요? 왜요? 부부가 자주 싸우면 그 얼굴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에 그대로 표현되잖아요. 찡그리거나 그런 것이요. 얼굴의 외형의 인상을 바꿔놓는답니다. 심지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학업 성취도 면에서 부부 싸움이 잦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혼한 부부,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혼해서 예를 들면 어머니 밑에서든지 아버님 밑에서든지 자란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하고를 비교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아세요? 차라리 혼자 사는 밑에 부모의 밑에 자란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이 더 이제 부부 싸움이 잦은 부모 밑에 자란 자녀보다 낫대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걸 발표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 잦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가운데 화목하는 것이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고 14절입니다.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쳐야 돼요. 그렇죠?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을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점점 방축에 구멍이 커지고 나중에는 뚝이 터져버리잖아요. 잠언 21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부부 거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강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투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하다는 걸 성경에서 계속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놨잖아요. 잠언 2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를 제어하기가, 그를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바람을 제어하는, 그거 어렵잖아요. 기름을 움키면 안 잡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기 전에 정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요, 다투는 것을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쭉 보면요, 다투는 남편은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이 성경에 꼭 다투는 여인은, 다투는 부녀는 계속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원인 제공은 남자가 하는데 다툼을 시작하는 쪽은 주로 여자가 많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고 다툼을 시작하는 자는 여자분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아내 쪽에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문제 삼거나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바가지를 긁거나 어떤 그렇게 하면 이제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투는 부부의 이 다투는 모습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물론 부부 자신이 피해를 보는 동시에요,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그걸 보고 있는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말라 그랬죠. 다투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걸 보는 자들로 망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왜 다투지 말라는 걸까요? 보는 자녀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뭐 다른 거 말고 말다툼, 말로 다투는 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러면 가정도 교회의 작은 한 단위잖아요. 교회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잖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요,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게 누가 옳든지 그러든지,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의 주장은 옳고, 아내 주장이 잘못됐고 남편 주장이 옳고, 그러고 안 그러고를 떠나서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보는 자들로 망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다투려면요, 다투려면 저 바깥에 나가서 둘이 다투세요. 네? 어떤 논쟁거리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조용히 만나서 둘이 얘기하고요, 집안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화목한 부부의 그 밑에서 자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런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원만한 부부 사이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보양하는 남편의 모습과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부부의 역할 중에 남편은 보양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죠. 아내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첫 번째 의무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8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몽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 보양은 양육하고 보호를 뒤에 줄여서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 남편의 책임은 가정을 보양하는 겁니다. 바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을 보호하는 그 역할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녁에 오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은 아내죠.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죠. 부모 자식과는 일촌이잖아요. 일촌보다 무촌이 더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간보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누구냐? 남편과 아내 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보양하는, 그건 남편의 역할이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남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뭐냐?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위치가 아내의 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보여줘야 될 아내의 어떤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하고 자식 중에 누굴 먼저 앞세워야 되겠어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굴 앞세워야죠? 남편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자식은 둘째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고 남편이 둘째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을 몇 년씩 놔두고요, 자식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을 겁니다. 부부는 같이 살라고 결혼했죠. 같이 살라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남편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디도서 한번 보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이게 순서가 잘 나오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데 남편이 앞에 나오고 자녀가 뒤에 나오죠. 순서가 남편과 자녀, 그 다음에 집안 일을 하며,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중에서 남편과 자녀 중에서는 남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성경 쭉 읽어보세요. 관심을 갖고. 그러면 남편,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죠. 부모, 자식 관계보다요, 남편,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가 남편, 아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순종하는, 바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것이 어머니가 보여줘야 될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위아래의 어떤 개념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자녀도 그 안에서 바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 중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육신적으로는 순종해야 될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과 어떤 그 종이 있을 때 종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한 거죠. 까다로운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그래도 그 남편을 이제 존중하고 자녀 앞에서는 항상 남편을 높이는 말을 하고 남편을 귀하게 생각. 만약에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하고 그러면요 그걸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존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말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치를 세워주는 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위치를 세워주는 건 누구 역할이겠어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그 자식은 어머니를 인정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은 아버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치를 세워주는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죠. 육신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뒤에 1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특별히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대로 인도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왜 마귀가 됐냐면 자기 위치를 허물었기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됐습니다. 만약에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위치를 경홀히 여기고 남편의 위치를 허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남편의 신앙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남편의 보호자의 역할을 아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에서 그 본을 보일 것 중에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떤 화목한 부부의 모습뿐 아니라 또 질서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습뿐 아니라 동시에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 본을 보이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부모님 그리고 특별히 시부모님께요 잘해야 될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이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도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그게 습관이 될 때 그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땅에서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구에게 배울 거냐? 자녀는 그 자기 부모가 그 부모들에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까지 연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만 하면 될 건데 앞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종의 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부모를 경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32절도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 앞에 땅에서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땅에서 샛머리라는 건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든 샛머리 앞에 일어서는 걸 배우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그걸 배울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주로 많고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또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요. 자녀 입장에서 시부모에게 대할 도리 있잖아요. 높이고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하는 그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자녀들도 다 알아요. 맞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들이받아버리면요. 나중에 자녀들도 들이받아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들이받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못 배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공경한다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삶 속에서 배워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부의 모습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삶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바르게 보이겠죠. 이것은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본을 보일 때 이제 하지 말아야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말을 내는 그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으면요,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어떤 감사는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도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당장 어떤 일들이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는 교회 어떤 하는 일이라든지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요 자녀의 마음에 그게 들어갑니다. 자녀도 교회를 삐딱하게 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이기적인 모습. 왜 자녀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녀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도 틀림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해서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모습을 자녀 앞에서 보일 때요 자녀도 그걸 그대로 담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솔선수범하는 그렇죠?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보고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불평, 불만, 이기적인 거 어떤 그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보여주면 자녀에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자녀의 성격 형성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녹아들어요. 자, 그래서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 그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은 여기 잠깐 써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단계를 이제 굳이 나누자면 영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아기와 유년기가 있을 겁니다. 유아기와 유년기 이제 우리 교회 학교로 말하면 이것이 유치부가 되겠죠. 유치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아동기가 있습니다. 아동기. 이 교회 학교로 하면은 초등부가 될 겁니다. 초등부. 아,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겠죠. 청소년기. 네, 교회 학교로 하면은 중등부, 고등부가 될 겁니다.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청소년기라는 말 자체가 소년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소년과 청년 사이의 끼는 그렇죠? 청소년기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 굳이 네 가지로 나누든지 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각 단계에 맞는 우리 내 자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영아기는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공급만 하는 공급자의 역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의사소통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급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이전에 어떤 그 영아기에 이제 모습인데 이때도 교육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영아기에.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도 좋은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녀들 둘 기를 때 큰애는 처음 태어났을 때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달래는 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허비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훈련시켜 볼까 자매랑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는 습관을 좀 고쳐볼까 그래서 자매랑 같이 의논을 하고 아이가 무조건 우는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아이는 뭐 배고프면 울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똥 오줌을 싸면 자기에게 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맞지 않고 그러면 자기 의사를 우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무조건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려고 방 안에 저희 저하고 자매는 바깥에 거실에 있고 방 안에 딱 그대로 놔뒀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부모 편에서 첫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막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는데 안쓰러우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매가 막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칠 때까지 놔둬봤어요. 나중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를 중간에 눕혀놨는데 벽까지 갔더라고요. 예. 이게 막 울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희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까이에 부모가 있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 인기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함부로 어느 때나 막 수시로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 이 영아기 때도 훈련은 가능하구나. 그 생각을 어쨌든 하게 됐고요. 제 처제 교육하는 것을 좀 보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요 우유를 충분히 먹여요. 그리고 아침까지는 우유를 안 줘요. 중간에 달라 그래도. 그러니까 저녁에 안 먹고 자면 중간에 배고프잖아요. 근데 아침까지 놔둬요. 울도록. 그래서 나중에 너무 울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주변 그 가정들이 좀 민망했다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훈련을 하니까요. 저녁에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자더래요. 그리고 아침까지 만약에 중간에 깨면 자기 혼자 놀다가 아침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영아기도 훈련은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죠. 대신에 때리면 안 되지만 습관을 길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 판단에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영아기에도 훈련시키고 길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아기와 유년기는 영아기는 무조건 공급자의 역할만이라면 유아기와 유년기는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요. 예를 들면 걷기 시작하면 눈만 떼면 무슨 저질러 해놓죠. 예를 들면 뭐 너무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을 이제 잘 육신적으로 돌보는 어떤 보호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때가 교회 학교 기간으로는 유치부예요. 유치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이때가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가 되잖아요. 5세에서 7세. 유치부 교육 목표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을 딴 거죠. 교회 학교 목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때 아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이때 단 하나 아르켜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을 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때 하나님을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아이들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깊이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시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바로 태어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린 아이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육신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알게 하는 동시에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뭘 꺾어야 돼요? 고집. 어제 목사님이 어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3세까지 부모의 역할의 50%를 한다라고 어떤 교육자의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부,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들어오기 전에 이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때 고집을 못 꺾으면 평생 고집을 못 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자존심도 꺾는 것을 이때 배워야 되고 좌절감도 맛보는 것을 이때 배워야 됩니다. 어리지만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멋대로 하게 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고집을 꼭 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기르면서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유치부 들어오고 그리고 초등부 들어가기 전까지요. 매를 많이 댔습니다. 실제로. 내가 마음이 개인적으로 아플 정도로 많이 됐어요. 매를. 그리고 매를 댈 때는 꼭 의논을 해서 매를 댔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길게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네가 몇 대 맞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큰애는요 많이 불러요. 작은 애는 작아서 적게 불러요. 예. 형이 뭐 5대 그러면 자기는 2대 이렇게. 예. 그래서 얘기해 주고 성경의 잠언을 꼭 찾아서 아이를 때리라고 했다. 때리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다. 그리고 때리면 미련한 것이 얽혔던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그랬다. 이건 너를 위한 거다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손으로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손을 대거나 감정이 폭발해서 때린 경우는 없고 반드시 그 매를 보이는 위치에다 놓고 그 매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기억에는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점점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장성해 가면서 자유를 많이 주고 그리고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그때는 이제 대화로 풀고 이제 가능하면 그럴 수 있으면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집을 꼭 꺾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을 했더라도 매를 대면은 마음속에요. 어떤 그 반항심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사실 때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아동기, 초등부죠. 자, 이때는 그 보호자와 양육자보다는 이때는 위로자와 격려자가 돼야 돼요. 이때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좀 길러줘야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방 안에 자기 방이 있으면 자기 방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숙제 같은 것도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하잖아요. 숙제 같은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는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돼야죠. 그런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과잉 보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녀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걸 미리 다 준비해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숙제도 집안 정리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부모 돕는 것도 좀 시켜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친구 관계 갈등이 있으면 스스로 풀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정 풀 수 없을 때 부모가 간섭하고 선생님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자와 뭐예요? 격려자가 돼야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맛보잖아요. 맞죠?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서 낙담할 때가 많거든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낙담할 때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게 육신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에서는 목표가 뭐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예요. 구원. 자, 이 시기에는 죄가 뭐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대속,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해줬다는 대속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부모가 돈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빠른 아이들은 그 이전에도 받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쭉 지속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이제 참으로 그 깨달은 것이 그대로 지속되는지 잘 관찰하고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구원 얘기하면 한 아이가 간증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뒤에 똑같이 다 따라해요. 한 말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쭉 따라하는 그럴 어떤 총기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안 이루어져도 다른 친구들의 이것을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말했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아이의 구원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해서 마치 이제 야 그래 너 그게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딱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 편에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부모 편에서 자녀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 개인적인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큰아이는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7살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부모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그 대학생이 돼서 의논을 이제 교제를 좀 해보니까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척 의심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수양회 가면은 상담을 많이 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니까. 그렇죠. 7살 때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그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데 부모 앞에서는 표시를 잘 안 냈어요. 부모 앞에서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도 역시 비슷한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둘째 아이는 3학년 때부터 구원 의심을 많이 했어요. 4학년 때 아주 절정에 다다랐죠. 절정에 다다라서요.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뭐 그때 전사님이 같이 계셔서 전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지만 도무지 안 돼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울면서 형하고 엄마 아빠는 다 올라가면 자기만 남으면 어떡하냐. 예? 자기만 남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더라고요. 울기도 울지만 성경도 많이 봤어요. 그때 막 성경을 갔다 오면 학교 공부고 뭐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 나이에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는지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붙잡고 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안 믿어진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셨던 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세계사 책을 사가지고 자세히 읽어줬어요. 그래도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의심에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확장된 거예요. 과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헷갈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자기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화가 났겠죠. 감정이 굉장히 많이 그때 극에 달해서 제가 평생 안 해보던 손찌검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아이를 제가 화가 나니까 손으로 얼굴을 탁 때렸어요. 때려놓고 저도 놀라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도 놀랬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손찌검을 했으면 안 놀랬겠죠. 아이도. 근데 평상시에 손찌검을 한 적이 없는데 손찌검을 하니까 아이 편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리가 됐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 감정이 실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사용하셔서 아이를 바라잡아 준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구원 문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청소년기 중등부 고등부가 되는데요. 이 아동기 초등부 5, 6학년부터 사춘기가 오죠. 사실은 이때가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인데 어떤 아이는 그냥 넘어가는 나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심하게 홍역을 지르는 경우도 있죠. 이때가 되면 그동안까지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눈이 밖으로 돌리잖아요. 집안보다는 집 밖으로 눈을 돌려요. 그러면서 친구가 부모보다 더 소중해져요. 친구 말이면 다 하고 친구하고 어울리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저도 제 자녀를 기르면서 돌아보면 그렇게 못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이때는 위로자와 격려자를 넘어서서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요. 초등부부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바르게 해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아이들에게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맞죠?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때에 세상에 많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성적인 호기심도 들어오죠. 그렇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서 그렇죠. 남자라면 아버지가 그럴 때는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컴퓨터 같은 것을 자기 방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죠. 거실에다 놔둬야 돼요. 보이는 장소에다 놔두고 그리고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혹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들어갔던 곳은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 나갔다 오니까 컴퓨터에 내가 안 그랬는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성에 대한. 이게 본능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나무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다음에 딸은 어머니 입장에서요. 붙잡고 같이 자기 어렸을 때 경험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서 아이가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한번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중등부 교회학교는 고등부인데 이제 구원이 확실해졌으면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교회학교 중등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중등부 목표예요. 그래서 고등부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됐으면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했으면 이제 중등부 돼서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부 시기가 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스펄전 목사는요 19살에 영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로 청빙이 됐어요. 19살이면 어느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수준을. 맞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끼고 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부모 편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의 기준도 바르게 심어주고 그리고 이 시기에 고난받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좋은 거라는 가르침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어떤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릴 적에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줬다면 조금 성장하면 이제 성경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좋은 나타난 결과를 좀 이야기해주고 고난이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려운 봉사활동도 이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활동할 때 너무 쉬운 것만 하게 하지 말고 봉사활동도 좀 권한받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부모가요. 그런 자리도 찾아보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그 접수하셔서 교회 학교 그 어머니 교실을 참여하시면 아홉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가정교육에 대해서 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번 기수가 아니라도 모두 다 부모들은 그런 과정들을 쭉 겪고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수강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독특한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런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고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자녀를 잘 교육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